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마태, 누가가 상당히 담아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한 시간 후에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 세개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설명이나 교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스피리추얼한 복음이다,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첫 출발점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요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단 말이죠.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뭐 신학적인 어떤 전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으려고 애를 썼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한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요한은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너 서클이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네 명의 제자 중에 하나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물론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요한이 직접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가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한복음의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굉장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그냥 소설처럼 읽어지던가요? 아니면 어떤 신화처럼 읽어지던가요?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설명으로 여러분께 읽혀지던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사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여러 가지 문학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복음서적인 문학은 상당히 독특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장르가 어떤 뭐 이런 굉장히 아주 거품이 많이 담긴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팩추어하게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법정에 선 증인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하건대, 내 느낌에는, 내가 판단하기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건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증인의 역할은 내가 봤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랬습니다라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특별히 이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한의 어프로치는, 요한의 접근 방법은 사실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무덤의 모습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은 것이고 아니면 있던 동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착한 이후에는 돌 무덤, 아니, 돌, 돌을 굴, 이렇게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형태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게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는데 이 두 사람이 마리아를 봤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패닉한 상태였다. 그가 굉장히 숨가쁜 상태였다면 달려온 게 느껴진 거죠. 지금 막 달려왔구나. 근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뭐 부활의 소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때 가서 빈무덤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 와서 돌문을 옮기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을 옮겨갔구나. 근데 도대체 어디다 갔다 예수님을 두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패닉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던 거죠. 자, 그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굉장히 재밌죠.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둘도 무덤을 향하여 뛰었다 이거죠. 근데 도대체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를 기록해서 2000년 후에도 우리가 그걸 보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시해서 봐야 되니까 봤을 때 느낌이 아 요한이 베드로가 평소에 운동을 좀 안 했다는 것을 여기서 쓰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내가 다른 달리기를 베드로보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런 의도로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죠, 사실. 다른 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있었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있었던 일을 재현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요한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에서 안을 구부려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마도 요한은 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만큼도 담력이 없어서 요한은 문에서 그 돌문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세마포가 풀어져 놓여져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목격한 건 뭐냐면은 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누였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몸에 두르고 있었던 세마포가 떨어져 있었다. 자, 요걸 여러분이 잘 상상해야 돼요. 요 부분은 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묻는 방법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특별히 니고데모가 엄청난 양의 향유 뭐 침향 몰약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약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으로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그러므로 부패가 좀 늦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 이 리넨입니다. 리넨, 그러니까 마 같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둘둘 마는 거예요. 시신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뭐 미라 같은 걸 상상하면 돼요. 이렇게 둘둘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말아놓는 거예요. 약품을 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다 묶여 있어가지고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어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풀어놓아주라 자유롭게 가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몸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 리넨이 풀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걸 다 일일이 풀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뒤따라 왔는데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달리기는 늦어도 이게 사람이 성질 급한 거는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옆에 있는데 요한을 그냥 지나쳐가지고 그는 무덤 안으로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마 그 안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이 부분은 제 추측이에요. 야, 예수님 세마포가 여기 다 어떻게 다 이렇게 다 풀어져 있냐? 어? 예수님 머리를 쌌더니 이 머리 수건이 여기 있는데 희한하다.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있네. 마치 그대로 쌓여있는데 사람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개어있었다 이렇게 써요. folded. 얼굴을 이렇게 폴드한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그 얘기를 뒤에서 듣는데 말도 안 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급하게 훔쳐갔다면 아니 도대체 시체를 훔쳐가는데 왜 세마포를 다 풀어놓습니까? 그리고 언제 시간이 있어서 얼굴을 쌌던 수건은 다시 접어놓습니까? 아니면 그 형태 그대로 다시 그대로 보관합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정황이. 그래서 요한이 말도 안 돼. 뭐 그러다가 자기도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가보니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왜냐? 그대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어떤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아 이거 참 도마가 훔쳐갔구나. 뭐 이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추측이 돼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confused 된 상태에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5절. 요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한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35절에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요한은 또 이런 표현,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죠. 당시에 증인이라는 것은 혼자서 증거를 해서는 되지 않아요. 혼자 증거해서는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우리 조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박목사가 권목사를 때리더라.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조목사만 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법정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강목사도 그랬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했던 안 했던 그땐 전 잡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또 각자의 증언을 다 뭉쳐놓고 듣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다 띄워놓고 증거해봤는데 나중에 말이 딱 맞아. 그러면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법은 절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 법정 자체가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아주 의도적이에요. 나 혼자 안 갔다. 그때 베드로와 내가 가서 베드로도 이렇게 봤고 나도 이렇게 봤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증인이라면 증인일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등장을 하고 아울러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 깨닫지 못했다. 즉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사흘에 살아난다는 어떤 사흘의 개념도 호세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예고와 암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과 점과 점이 연결돼서 하나의 줄로 쫙 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이게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요만큼도 없었다.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순 없지 않느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분의 정신을 살려서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혹시 한 거 여기 들어 기억나니? 어제 지금 그런 말씀 한 것 같은데 뭐 그럼 뭐 어쩌잔 말이야 지금.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증거자가 돼서 자 예수님 우리 부모 우리 주님의 그 어떤 정신을 좀 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었다.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의지 또는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도 괄호로 집어넣었잖아요. 전체 흐름 속에 굉장히 이거는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구나. Unprepared,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전혀 예비되지 않은 사건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심각하게 혼란, 혼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 factuality, 이 사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소망의 그 성격 자체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소망의 성격 자체, 과연 그 소망이 뭔가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장르, 그 문학적인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설명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성을 담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근데 뭐 어떤 부분은 읽었을 때 이것은 아이윗네스로 증인의 사실적인 서술로 읽어야지 그것을 하나의 그냥 스토리처럼 읽어서는 안 돼. 거기에는 사실적인 어떤 테스티모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수요일 날 우리 그 사랑방 리더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 그룹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먼저 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1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어떤 육체적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할 거다. 제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우리 같이 소그룹에 계신 분들이 참 순수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순진해. 하는 말이 뭐냐. 그럴 수가 있냐. 난 그게 처음 들었다. 이러면서 이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믿는다고? 아멘이에요? 아, 여러분은 믿는 거 알지만 제 말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다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아이, 그래도 10명 중에 9분 믿겠지. 죄송합니다. 신학자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제가 인용하자면 그분은 성경학자가 아니고 뭐죠? 그분은 글을 비평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문학적인 따짐이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아 결과적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메시아다, 부활했다. 근데 그분이 쓴 작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제목은 이거예요. Fern Seed and Elephant라는 글이에요. Fern Seed and Elephant. Fern Seed은 뭐냐면 화초의 씨앗. 화초의 씨앗은 아주 작은 거예요. 화초의 씨앗과 코끼리. 재밌는 제목이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서는 신화다. 신화. 신화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화는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물론, 이런, 요새 그 신화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성에 매여 있지 않은, 즉, 역사적이라는 의미가 별로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성과는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문학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레티브라든지 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신화적인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어떤 사람은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아니냐.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디테일은 다 어떤 초자연적인 거 다 빼버리고 왜냐하면 신화니까 불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복음이 그래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살면 되니까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그거를 읽고선 그런 걸 많이 보고선 굉장히 마음속에 이 일종의 분노같이 밀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글을 읽어보면 학자답지 않은 그런 감정이 거기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1세기 다큐멘트인 복음서를 읽고 이것을 보고 신화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고 싶다. 너희가 1세기 신화를 읽어봤니? 그러니까 루이스는 문학비평가인데 특별히 중세기 문학이 전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화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대 신화를 그냥 엄청 읽었어요. 각 나라 신화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루이스는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신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가 신화를 읽어봤니? 1세기 신화를? 그리고 그 신화를 읽었는데 그 배경에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거 갖다 들이대놓고 이것이 신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전혀 다른 문학인데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신화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이윗네스 어카운트다. 문학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통쾌하게 비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왜 화초 씨와 엘레펀트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써 있는 글은 읽지 않고 사실적인 글은 읽지 않고 글과 글 사이에 라인과 라인 사이를 읽는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화초의 씨앗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거대한 코끼리는 보지 못하는구나. 눈앞에 들여다봐라. 이게 신화인지. 통쾌하죠? 이건 그냥 뭐 근본주의자나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학을 문학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오늘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적인, factual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첫 창조로 시작합니다. 첫 창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요, 불교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냥 불교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불교는 물론 거기에 기복이 많이 들어갔지만 기복신앙이 오리지널하게 불교의 철학적인 모습은 뭐냐면 물질 세상은 허상이다 이거예요. 허상, illusion. 그러니까 물질 세상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허상이니까, 꿈과 같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공간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지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그래요. 실제라고.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은 거 지금 실제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은 물질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존재해요. 과학이 가능한 이유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현실을 허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 현실을 실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Facts예요. Facts. Material은 Reality예요. 실제로 있어. Things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요새는 주관성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 느낌, 내 생각, 나의 뭐 어떤 상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별의별 상상이 다 나와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 야, 이 세대가 확 갈리네.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전제는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실제가 아니에요. 다 브레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다 뭐 하나 꽂고 잠들어 있으면 나의 어떤 현상 세계 속에서 온갖 일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돼. 자, 여러분, 영지자매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확신해? 혹시 꿈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침대에서? 지금 이건 다 꿈이고 조금 있다가 침대에 누워있어. 나 오늘 교회 늦었네. 그리고 깨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관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주관적으로. 여러분 지금 집에서 사실은 잠자고 있는데 머릿속에 브레인 액티비티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하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뭐냐? 버추얼 리얼리티 뭐예요? 3D 안경 끼고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지금 심각한 주관주의로 빠져가는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이 혼란이에요. 혼란. 정신 찬란증이 일어날 정도로. 아, 헷갈려요. 이게. 막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나오면은 다 꿈 같아, 모든 게. 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실제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성. It's real. 실제로 있어. 이게 정신세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세계에 존재해. 그러면 첫 창조의 문제는 뭐냐면 첫 창조는 그 창조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결론은 뭐냐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Decaying. 그렇잖아요. 아무리 새 거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요.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첫 창조의 비극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그 첫 창조는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다 쇠퇴되고 망가지고 썩어진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첫 창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를 영원토록 sustain, 그걸 보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첫 창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타락됐다, 떨어졌다는 거죠. 은혜의 보살핌, 돌봄에서부터 떨어진 결과로 썩고 망가지고 죽는 현실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냐? 따져보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갖고 계셨던 계획은 뭐냐면 첫 창조는 일종의 예비, preparation, 그리고 실제로 새 창조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의 현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린 영원토록 낙원에 살겠네요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은 yes and no예요. 어떤 면에서 yes냐? 그럼 영원토록 낙원에 있었겠지. 근데 no는 뭐냐면 그 낙원이 완성된 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니고 있었던 첫 창조의 몸도 그 자체가 거기서 완전히 완성된 영광의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새 창조의 현실로 인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오케이? 자,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려고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막 갑자기 매트릭스 얘기에서부터 막 지금 갑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 하면 첫 창조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 창조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의 출발점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현실을 보면 이게 영광된 새 창조의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glorified, 영광된 현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은 죽고 썩어지고 그건 그냥 버리고 영혼만 낙원에 간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 개념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영혼은 낙원에 가고 뭔가 어떤 낙원적인 그런 존재 이렇게 상황에 들어가고 육신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복음이 약속하는 약속은 뭐냐면 옛 창조에 속했던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위안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소망을 좀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망할 건 뭐 그 가운데 나 지금 동아줄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정말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은 물질 세계를 포함해요.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현세계의 물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충분히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현실인 거예요, 부활은. 근데 그게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아, 안 가르쳐서 못 믿었지, 뭐. 이제 여러분 다 지금 몇 번째 듣는 거니까 이제 다 믿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립니다. 두 가지 사이에.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에 이제 살다가 길이 차서 이제 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 집은 정말 크고 좋은 집이에요. 내가 정말 꿈꾸던 집이에요. 드림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이 집은 팔렸어요. 근데 아직도 클로징 데이트가 남아있어요. 저 집은 샀어요. 근데 역시 그 집도 클로징 데이트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팔고 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끼어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뭘 하죠? 이쪽에 있는 짐을 저쪽에다 옮겨놔요, 조금씩. 근데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양쪽 면이 다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만큼은. 이걸 already and not yet, 이미 아직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잘해야 돼, 이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잘해야 돼. 제가,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온갖 치부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때가 제가 있었냐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던 이게 오버랩된 시기가 있었어요. 석사를 하다 보니까 요걸 끝나야 요걸 들어가는데 끝나기도 전에 어드미션을 줬어요. 제가 아주 잘해서는 아니고 그냥 룸이 열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동안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아 나는 이미 박사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아 요건 진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1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4크레딧 과목하고 3크레딧 과목 두 개를 교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데 요걸 끝내야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죠. 요걸 끝내야 끝내는 거죠. 이미 들어갔고. 근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온갖 게으름을 다 피다가 결과적으로 그 클래스 페이퍼 늦게 내고 뭐 이러다가 C학점 둘 다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놀라죠? C학점. 저도 C학점 받은 적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C학점이면 나는 좋은 학점인데 그렇게 놀라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C학점이면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C학점 두 개를 딱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C학점은 영원히 저의 트랜스크립 속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끝은 냈어요. 하기는 나왔어요. 근데 그 C학점 두 개가 박혀 있어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 학점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다른 학위로 들어갔지만 똑같은 교수들이니까 결국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저 게으른 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텐션이 이미 된 건데 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한 텐션 속에 들어갔지만 양쪽의 이슈를 다 파악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부활 사건이 첫 열매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 안 갔으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태동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남. 그것으로 시작된 부활의 생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은 좀 사실은 좀 약간 서글픈 날이에요. 우리 쉐인이 세상을 떠난 지 2주기였다 오늘이. 쉐인 엄마를 어제 봤어요. 1주기 때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2주기 때는 뭘 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안 할래요. 그렇지만 오늘 교회 와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리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고 뭐 조금 나아지고 그게 우리의 소망의 위로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과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부활의 현실을 꿈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습처럼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초월하는 위대한 현실로 우리 살 겁니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죽으면 뭐 공중에 붕둥 떠다닐 줄 아세요? 연결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이런 객관적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 느낌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고 받은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 객관적인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부활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감동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동은 드라마 봐도 감동이 옵니다. 그냥 우울하고 꿀꿀한 날 그냥 좀 슬픈 드라마 보면 그냥 기분이라도 좀 나지나요? 뭐 펑펑 울고 나면? 그럴 수 있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 얘기 처음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 굉장히 좀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한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굉장히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때가 있어요. 이 형제가 구약을 전공하는 형제인데 그래요 저한테. 그냥 자기는 뭐 모세오경 안 믿는데요. 역사성을.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종으로 있었다거나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뭐 열 가지 재앙이 있다거나 이런 거 다 신화적인 얘기인 거죠. 하나도 안 믿는데 사실적으로. 아니 말도 안 된대요. 자기가 읽어보면 야 뭐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아니 안 믿는데요 자기는. 이건 사실이 아니래요. 근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아요. 뭐 좋다기보다 오케이예요. 그럼 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목사거든요 이분이. 자기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설교하는데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니까. 감동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소망이 없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자기는 그 사건 안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가서 용기를 내고 살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은혜 받은 게 한국말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눈물 찔끔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눈물 찔끔 났다, 한번 내 마음이 화끈했다,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요. 뭘 고백하냐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세요. 뭘 했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주는 사람이 선하시면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 받는 사람이 받으면 기뻐할 걸 줘요. 그렇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선물을 만들면 안 돼요. 요새 하도 사람들이 외롭게 사니까 생일이 되면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혼자 쇼핑 가가지고 선물을 산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선물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생각해서 선물 받을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갖다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해주신 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원리나 보편화된 원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대치 않았던 현세 속에 하나님의 종말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침투한 순간이에요. 단 한 번의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실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온 성령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 안 하고 주일에 예배합니다. 토요일은요, 옛 창조의 첫날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고 밤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 예배 안 해요. 우리는 언제 예배하죠? 주의 날에 예배해요. 주의 날, 주나, 주일. 구약 성경을 살펴보세요. 주의 날이 언젠가?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날. 근데 주의 날이 언젠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첫날입니다.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떴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새 창조의 첫날, 더 이상 옛 창조의 첫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의 첫날에 예배드립니다. 왜?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은 없는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을 감동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벅차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예고,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선하심,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술과 아름다운 또 우리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환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에 대한 풍성한 예고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비굴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좀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아, 그래도 박 목사는 영어라도 좀 하니까 그래도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뭐 체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언제 사면이 되지 않으면 뭐 소망이 없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실제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가고 계신다. 우리 그 믿음 갖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